킴벌리 자매가 유럽 여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시아가 뉴욕과 캐나다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첫째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급하게 다급하게 마음 먹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하는 믿음은 다른 데 없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자지 않고 모이기에 열심히 우리 함께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충만케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번 그렇게 한번 부활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부활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러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면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하면은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물으면서 갈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 움직이네요. 움직이는 거예요? 예. 먼저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이죠.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선한 자와 함께 사는 사람, 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아마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민 오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누구를 픽업하는 사람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미국에 와서 생활할 때그 일을 한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면은 선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선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선한 삶을 살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악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악하게 이렇게 되어버린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가 결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값주고 어떤 값을 줬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럽니다. 의는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세 번이나 부탁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십자가를 졌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사람들을 다,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답니다. 그러니 사람 아담이 되고 나니까 아담에게 이 천지를 맡겨주시면서 관리하고 번성시키고 그래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참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두 번이나 이렇게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 봅니다. 그러면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인간의 뜻대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성령이 무엇인데 과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곧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랍니다. 참빛이므로 그 참빛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해서 바로 그 참빛인 분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보내주시는 그 은혜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인간을. 그리고 맡겨준 거지요. 모든 걸다 맡겨주시고. 그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고 하는 그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뜻이 있어서, 자기 마음이 있어서, 사탄의 심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삶을 아담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죄인들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법을 주셨고 법을 주고 나니까 그 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오히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통해서 죽을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은 너 죽지 말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나에게 드려라 해서 동물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도 허락했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새로운 옛날에 그 주었던 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인간이 죄를 대속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옛날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함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여러분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이제는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일흔번씩 일흔 일곱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다 선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을 떠나십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에게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는요. 새로운 그 영을 하나님의 그 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분이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세례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각 심령 속에 선물로 허락하셔서 이제는 그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지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간구할 것을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아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엇인가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그 창조한 것을 어떻게 인간이 다스릴 것인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인가요?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삼위의 중에 한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러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머리가 나쁘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머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상급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똑같은 그러한 육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은 우리는 죄를 사함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는 내 자녀다 하는 그러한 성령의 인침 예배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을 딱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게 너는 내 자녀라 하는 인침을 하시는 거란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걸 생각나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한 걸 생각나게 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한 것을 내가 다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가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게 복이 있도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증거해 줘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그 사역은 뭐예요? 성령의 사역은 구속의 사역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성령으로 인쳐주는 구속의 사역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복수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창조 사역에 함께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네가 사는 것은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줬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삶, 바로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삶인가요? 성령의 삶은 내 뜻대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 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는 거거든요. 사희화하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오자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충원절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벌써 마음부터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 벌써 얼굴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훈훈합니다. 뭔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사랑을 하게 되면 바로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조이가 있어요. 정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거든요. 화평이 있어요. 화평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급할 때 참지 못합니다. 금방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불안감이 있을 땐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느긋해지니까 내가 이 순간 내가 죽어도 염려가 없어 하는 마음이 들 때 바로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비한 거죠. 참을 수 있으니까 자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아, 저 사람 참 자비 인자한데 자비스러운데 라고 뒤어지는 거 모습이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비하고 양선하고 온화하고 양순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은 참고 다른 사람을 봐도 정말 언제나 웃음을 띄우는 사람. 그런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양처럼 뭐처럼 아주 온유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이러한 것이 길게 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피곤해지거든요. 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절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절제가 있지 않으면은 끝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절제가 없으면은 이것이 내 힘이구나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절제가 딱 있게 되면 아 지금까지 내가 되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 번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맺는 삶이죠. 바로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답니다. 내가 그러한 성령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하는 전도자로서 살지만은 내 삶이 사랑도 없고 인자함도 없고 항상 화만 내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건 성령의 열매? 아, 저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스도로 오히려 욕보이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인자하구나. 뭔가 달라. 저 사람이 정말 하는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된다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요? 오늘 아침에 픽업을 가다가 레디오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된 사람들이 때때로 이야기하기를 정말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이제는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구원의 그 기쁨을 밀어버리고 이적과 기사, 방언 이런 것 하는 것만 주장한다고 거기 레디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게 되면은 날이 넘는다는 거죠. 구원이 정말 최고의 정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 정말 최고의 구원의 길인데 그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없거든요. 그 구원받기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 모든 기도요 성령의 역사요 은사들인 건데 그러한 은사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데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는 모든 받침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이 읽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너희는 면담이 못돼서 성령의 세례가 임할 테니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바람과 같은 역사, 불의 혀 같은 역사, 그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뜨거움으로 가득 찬 역사, 이러한 모든 역사가 가득 채워져 제자들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은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주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바로 높은 사람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는 것은 종들은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에 충만되어서 말하는 그 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가 되었다. 주가 가져오라 했다 보니까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때 시기가 그랬단 말입니다.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삶이 무엇입니까요? 로마가 주님이나 마찬가지, 주거도 마찬가지예요. 주. 권세 있는 자가 주나 마찬가지거든요. 주가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바로 성령에 충만된 삶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성령이 어디 계시는지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야 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나를 사로잡고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성령을 자랑스러워하며 온 세상을 향해서 담대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말씀입니다. 성령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씨가 바로 뿌리져야 됩니다. 믿음의 씨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씨가 결정, 우리 안에 진정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믿음의 씨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건 그대로 됩니다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씨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있죠. 로마서 4장 21절에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는 내게 약속하신 그것이 능히 이루어질 걸로 내가 확신합니다는 거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대로 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생활하다 보니까는 염려가 되고 근심돼요. 하나님 안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얼만큼 나를 믿었느냐 할 거예요. 네가 얼만큼 했느냐. 주님께는 마지막 극단의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의 씨거든요. 믿음의 씨거든요. 믿음의 씨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삶, 이게 믿음의 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생을 얻는 그 삶이 뭐예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믿음의 씨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신 밭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씨를 잘 뿌려야 돼요. 이제 밭이 있어야 돼요. 그 씨를 잘 뿌려야 되거든요. 어떤 밭에 뿌려야 돼요? 길가에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바로 길가에 심은 것 같다고 그랬죠.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깨닫지 못했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길가에 있는 씨들을 다 주워가 버리니까 싹시 나지 못해. 그런 믿음도 안 해요. 밭은 그런 밭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환난이나 기쁨이 오면은 어떻습니까요? 내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쁨이 참 좋았는데 내가 환난 당했어요? 핍박 당해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도 안 계신가 보다 해서 내가 등져 하나님 등져버리는 그러한 삶. 그건 어떤 삶이에요? 그건 어떤 어디에 뿌린 거예요? 가시던 불 속에 뿌린 거예요. 가시던 불 속에 뿌리는 그러한 믿음 가진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요? 세상 염려와 재리.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세상 염려 재리.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제가 지금 드라이브 라이센스 시험을 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2급을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2급을 30년 만에 다시 보려고 하니까는 2급 시험 문제가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거야. 염려하다가 아우 딱 생각한 게 있어요. 이제 내가 2급 필요 없지. 3급 봐야 되구나. C 봐야 되겠구나. C 클래스 봐야 되겠구나. C 클래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한 3주 이상 공부를 했지만은 가서 10분 다 돼서 싹 써내니까 그냥 통과 딱 시켜줘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거. B클래스면은 2년마다 신체검사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요. 5년에 한 번씩 바꾸어지는데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바꿔가지고 DMV에 갑니다. 너 이 글자 하나 틀렸어. 가서 다시 해와. 또 닥터한테 찾아가서 그걸 또 고쳐가지고 다시 싸움 맞고 얼마나 공부한지. 그래도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이건 돌밭에 뿌리는 씨와 같은 그런 밭도 아니란 말입니다. 가시던 불도 다 지워버리고 돌밭도 다 지워버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난이나 근심 같은 것도 다 핍박이나 이것도 물리쳐버리고요. 재리와 염려 같은 것, 돈의 염려, 그 다음에 뭐 이게 유혹의 염려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내버려야 돼. 내버리고 잘 정리된 옥토에다가 믿음의 씨, 확신의 믿음을 심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 씨가 적당한 습기와 적당한 공기와 햇빛에 의해서 싹시 나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은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씨를 어디에 뿌려요? 옥토에 뿌리셔야 돼요. 어떤 밭에 재리도 버리고 유혹도 버리고 환난이나 핍박이 오도 그것도 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요? 바울처럼 죽음은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 몸을 불살라서 주여 내가 이것을 감당했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단을 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씨를 잘 뿌려야 되겠고 씨를 뿌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믿음의 심을 심으라 하니까 내 심으로 재리 환란 버리려고? 안 돼요. 여러분이 돈 걱정하는 거 버릴 수 있어요? 있어야지 페이먼트 하는데 있어야지 현재 살아가는데 버릴 수 없거든요. 성령의 힘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의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무엇입니까요? 한 그루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 열매 맺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수분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적당한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을이면 감을 먹지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감을 어떻게 감이 오는지 아십니까요? 그냥 가을에 되면 아 감 먹어서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은 여기 교회 감 그릇이 한 4그릇, 5그릇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시면 오후에 물을 한 번씩 주세요.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누가 물 줘요? 뭐 저절로 물 나오면 아니에요. 스프레이 나오는 것, 그거 30분 나와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물을 줘야 돼. 누군가가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어때요? 아, 그 전도자가 다 하더라. 따다가까지 주는데 뭐 염려할 거 있어. 먹으면 되지. 맛있다고만 하면 되지. 맛있다고만 하시면 되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잘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우리가 잘하거든요. 성령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혼자 하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른 때 하려고 했더니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날이 있으면 그때 함께 모이십시다. 그래서 그때 뜨겁게 정말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합심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간구해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그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영국에 고아를 키웠던 그 어느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고아이 많은 고아들을 키웁니까 하니까 그 묻는 사람을 데리고 지하로 가더래요. 지하에 가니까는 지하에 기도하는 기도 일꾼들이 있더래요. 우리의 용광로가 있습니다. 용광로 보십시오. 밑에 가보니까 기도하는 기도 일꾼들이 그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템플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 기도는 하겠죠.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들고 내 생활에 적응시켜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공급을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 딴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고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이 지금 파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부흥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잘 못 사니까는 기도를 무지무지 했거든요. 부흥이면 부흥이 마다 쫓아다녔거든요. 산에 산기도는 무지무지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엿비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자기가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요.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면은 부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은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해서는 감사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때 누가 뭐라도 조금 그 부족한 걸 도와주니까는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느껴야 돼요. 항상 부족한 상태로 내가 되어지는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령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쫓다 하니까 우리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쫓다 하는 것은 쫓다가 캐스터웨이가 아니고 follow him, to follow입니다. 따라가다가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하다 하는 그러한 쫓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성령을 쫓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쫓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충만되도록 성령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힘을 요청하는 거.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대로 살고 계시냐 하는 묻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가정이 운영이 않죠. 운영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 저는 한 3주 동안 그걸 절실히 또 느꼈습니다. 토사관절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어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만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일에 피검사 받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속에 아펜덱스가 맹장이 상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했어요. 가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우선 2주 동안 약으로 치료하자 그렇게 해서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예, 먹으면 울렁거리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전도자님한테 픽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탁했더니 오히려 저보다도 더 힘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또 픽업 가니까 하나님이 화장실 안 가게 만들어주셔서 또 설교하니까 지금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안 가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니까요.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속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함께 계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고맙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겸손해지는 마음을 갖게 하라고 주님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 송도 여자는 아무 도와줄 것이 없어.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뭘 도와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부족한 거 없는 채 하는 거죠. 없는 채 하는데 부족한 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족해지라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네 모습이야. 그러므로 너는 더 겸손해지라고 말씀하는 것. 지난 2주 동안에 부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과 세상과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이 모습을 저의 이 마음을 저의 이 사업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지 않고서는 저는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과 세상과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이제 이러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정말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다음 주에는 간증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삽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예언이 주님의 자녀를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근심하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 한 심령 심령 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아버지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케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근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과 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군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440장